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무엇이 본질인지 질문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거의 절반쯤 우리가 넘어왔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이 점점 확장이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교회고 정말 은혜가 힘있게 나타나는 그런 교회인데도요 초대교회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 교회가 더 복을 받고 더 힘있게 자라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사도행전 5장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그 무리더라.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있느냐 하면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 안에도 그렇게 좀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패한 마음을 가진 아나니아 사피라 때문에 교회가 나름 시험 들었는데 그래도 그 이후에 교회가 더 흥황하고 이를테면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 그 앞에 보면 구제하는 일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난 이런 이야기 있어요. 사도행전 9장 31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읽으면 교회가 부흥하는데요. 마치 대나무가 자랄 때 쭉 자라다가 매듭이 생기고 그리고 마디가 생기고 또 쭉 자라고 이런 것처럼 그 마디마디가 있는데 그 마디마디가 다 보면 교회 안에 어떤 일어난 시험, 갈등 혹은 박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디 이후에 쭉 다시 자라는 것처럼 그런 어떤 시험, 시련, 박해, 고난, 어려움 이런 거 지나고 난 뒤에 교회가 더 확 자라가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복음의 능력이 더 뚜렷하고 더 강력하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이 말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시험이 있고 우리 삶에도 어려움도 있고 우리 삶에도 고난도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시험, 시련, 고난 이런 거 그다지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파도는 언제든지 몰려오는 법이거든요.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아이고 인생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어쩌냐 참 이런 거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살 것이 아니고 인생에 그런 시련 그런 파도는 언제 밀려올지 모르고 언제든지 밀려올 수 있는 건데 다만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어떻게 그 고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바꾸어 낼 수 있을 거냐 하는 것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또 그렇게 우리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은혜와 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는 법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우는 것이 필요해요. 시련과 고난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고 시련과 고난 가운데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금처럼 순금처럼 아름답게 재련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그 모든 시련과 고난이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거나 자동적으로 복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인생의 시험, 시련, 고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인생의 시련과 고난 때문에 시험 들고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고 뭐 이렇게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시험을 이겨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인생의 시험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좀 잘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하튼 시험과 고난이 자동적으로 우리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인생의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하면 감사의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간증으로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만한 제목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배워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뭐 인생의 시련이나 고난이 뭐 크든 작든 모든 시험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감당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벌어지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알고 반면에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크심과 우리 연약함을 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짊어져 주시는지를 알게 되어가지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 안 충만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신앙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별로 감동적인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보게 되고 눈이 열려서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인지를 깨닫게 돼가지고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과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연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총,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인 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상상할 수가 없는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가늠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께서 모쪼록 우리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를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마치 인생의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스스로 좌지우지하며 살려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연약합니다. 큰 소리치며 살려고 막 그러면서 세상이 막 내 것인 것처럼 좌지우지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연약함을 알게 되는 것이 큰 복입니다.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인생이다. 너는 연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삶의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고요.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이 은혜요 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현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인생의 연약함과 인생의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브레이크가 걸리고 바닥을 치고 아 내가 연약하구나, 나는 참 내 인생이라는 게 별거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주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요것밖에 안 되는 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와 복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인 줄 성경이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로 하여금 그 영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한데요. 성령 충만하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다 연약해요.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이 28장인데요. 기도라고 하는 단어만 한 33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 장면 많습니다. 기도하는 장면.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복음 전도를 금지 당했을 때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면 사도들이 노여가지고 동료들에게 가서 재상과 장로들이 우리한테 전도 못하지 마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 사람들이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을 보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래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 여튼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경건한 사람들은 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구시기도 시간도 있고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고넬료도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고넬료를 만나도록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는 육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요. 사도행전 13장 2절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바나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는데 교회 지도자들이 주를 섬겨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누리고 기도하면서 부르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고난이 많았는데요. 그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기도였어요. 사도행전 14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이탁하고.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행을 마치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뭐 더베 이런 데 갔는데 막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 그런 박해를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자기가 전도한 그 지역을 찾아가가지고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초신자들인데 이제 다 갓 예수 믿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거다. 고난받으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예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박해를 받을 대가를 지불하면서도 믿고 따라야 될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 연약한 초신자들이 많은 환난에서 환난 가운데도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 기도. 그래서 교회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잘 보살펴라 고 당부하고 그러면서 금식 기도하면서 주님이 이들을 보살펴주세요. 이들을 짊어져주세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많은 경우에는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 5월 한 달 동안 하루 한 번 오후 1시 힘들더라고요. 저도 했는데요. 밥 먹을 때 1시예요. 그래가지고 밥 먹다가 알람이 막 울리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오후 1시에 했던 하루 한번 오후 1시 외우기 쉽게 하려고 하루 한번 오후 1시 했는데 다음에는 한 저녁 9시쯤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후 1시는 조금 곤란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밥 먹다가 그만하기도 하고 뭐 어디 가다가 멈춰서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하루 한번 기도는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하루 한번 오후 1시에 했는데 하여튼 1시가 아니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하는 거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읽으면 사도행전에 유대인들이 주로 등장하니까 유대인들은 하루 세 번 기도했는데요. 우리로 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는 시간들이었어요. 왜냐면 그 시대는 해가 떴을 때만 활동이 됐거든요. 밤 시간은 어두웠어요. 이게 밤이 되면 다 잤어요. 그 시절에는 활동이 불가능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해가 떠 있는 기간 동안 하루 세 번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유대인의 전통이었죠. 우리 스스로도 생활의 습관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을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짬이 날 때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짬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것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짬이 날 때마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묵상도 시간 날 때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패. 그 묵상은 시간 날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일 삼아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거를 일로 삼아야 돼. 그래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가지고 일 삼아서 기도하는데 그래 자기를 위해서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수요일 저녁에 보시면 수요 기도 시트가 나와요.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쭉 정리가 되어 있는 그거를 한 장 챙겨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기도하고 하는 거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인생의 문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연약하거든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이 자주 밀려와요.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버텨내야 될 때가 많아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떤 시험과 어떤 고난이 있을 때라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본질을 붙들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본질을 붙들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행전을 쭉 읽으면 처음에 교회를 형성했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 그리고 처음에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 그래서 교회 안에 다수 집단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이 이게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점 이제 넓게 동심원처럼 확장이 되어가면서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일에도 본 것처럼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그러면서 막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거죠. 오늘 본문 3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이거 엄청난 일이었어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듣고 성령 충만하고 고넬료 집안이 다 예수 믿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행전 10장에서 특별히 하고 있을 정도로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아니고 이방인들이 점점 많아지게 된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세가 가르친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일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이 나름 세력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사실 엉뚱한 이야기거든요. 이거는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엉뚱한 이야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도행전 15장 2절이 말하는 것처럼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 그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지도자고 일꾼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안 들어요. 그 안디옥 교회 안에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보냈어요. 그 예루살렘 사도들과 장로들이 교회 일꾼들이 모였는데 15장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치열한 토론, 치열한 논쟁, 치열한 어떤 그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본문 읽으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거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교회 안에는 언제든지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교회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이 항상 바른 말이냐? 아닐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들을 때든지 심지어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잘 확인, 상고, 체크하고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를테면 박용태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잘 듣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고 성경을 상고하는 태도를 배워야 돼요. 무슨 뭐 방송 설교를 들을 때 약간 분별력이 필요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무슨 설교를 들을 때 약간의 분별력이 좀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 설교라고 해서 다 바른 설교는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특별히 요즘 한국 교회 같으면 카톡교라 기독교를 카톡교라 그래요. 그래 카톡으로 전달되는 것들에는 그렇게 걸러내야 될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막 그 은혜 받은 분들이 막 보내는 카톡 그거 별로 믿을 게 못 돼요. 항상 그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짜냐? 이거 사실이냐? 예? 그래가지고 무슨 어디서 뭘 그러게요. 하여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유튜브에 무슨 강의 하는 분들이 막 유튜브에 막 설교를 올려놓고 밑에 계좌 번호를 써가지고 막 후원을 하라 그러는데 예배당에 헌금은 안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다 막 돈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그 하여튼 아유 어려운 일이에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 잘 들으면 좋겠습니다. 묵상 열심히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뭐 제 설교만 들을 수 있겠어요? 뭐 여튼 좋은 설교자도 많고 훌륭한 스피커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사람 이야기를 다 많이 듣는 거 뭐 어쩔 수 없지만 또 좋은 일이지만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확인하고 팩트 체크해보고 이거 저 말이 정말 진짜냐 이거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카톡으로 전달되는 이야기 중에 엉뚱한 이야기 많고 유튜브에서 막 아주 인기 있는 설교자인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분이 있거든 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이분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 괜찮으냐고. 그러면 좋은 분 같으면 우리 교회 뭐 강사로도 한번 모실 수도 있고 뭐 여하튼 그러겠죠. 근데 이 참 이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아니면 그분이 엄청 인기가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좋은 강사다. 뭐 그렇다 손치더라도 인기가 있다고 늘 바른 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분별력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여기서 계속 묵상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묵상을 하라고 하는 이 묵상을 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거를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뭐 5년 10년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게 복음의 전체적인 어떤 구조와 강조점을 알게 되기 때문에 제가 기대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게 되는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마디의 설교보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진리와 거짓을 잘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내는 이것도 정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거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거짓말 같은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감각이 우리 좀 살아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교회 안에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결론을 보시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베드로는 그리고 초대교회는 아니다.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전혀 다른 이야기. 그런데 이거를 뭐 상세하게 다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했던 이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 내가 모세의 율법을 지켰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 그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우리 시대에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나 예수 믿는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일 예배는 안 빠진다. 자기가 주일 예배 안 빠지는 걸로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11조는 한다.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내가 11조는 못해도 선교 헌금은 한다. 이럴 때 그게 뭐든지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그거 바리새인의 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는 거를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고 내가 그래서 너는 어떻게 11조도 안 하느냐, 너는 어떻게 주일도 안 지키느냐, 그래서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에 비하면 자기는 주일 예배는 안 빠지니까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는데 나는 11조는 하는 거죠. 나는 뭐 11조는 못하지만 선교 헌금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습니까? 자기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마음이 굳어집니다.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정당화할 뿐입니다. 핑계거리가 많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거를 율법주의, 그런 거를 공로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십자가의 적입니다. 복음의 적이에요. 바울이나 바나바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왜 이거를 내버려 두지 않았느냐 하면 이거는 복음의 적이거든요. 복음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면서 남들보다 자기를 내가 더 낫다는 식으로 남들 위해 높아지 그런 거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알고 그거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그 은혜 앞에 무릎 꿇는 교만의 길이 아니고 겸손의 길, 자기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길,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율법주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복음이다 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험악한 죄인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몰라요.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인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신앙생활을 적당히 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거죠. 내가 이만큼은 한다. 내가 이만큼은 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지옥 갑니다. 그런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무릎 꿇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는 분이죠.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는 분이에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교회 안에 그런 율법주의, 그런 공로주의 있습니다. 이거요, 험악한 일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험악한 죄인이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소망인 거죠.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느냐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30점이냐 50점이냐 70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설령 0점이어도 내 인생이 0점짜리여도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거든요. 점수 매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점수 매겨가지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뭐 그러면서 힘겨루게 할 것도 없는 거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뭐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복음이거든요. 그거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은혜, 그 복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어요. 교회 안에. 그게요. 병든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것이 중요하면 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고요. 남들과 자기를 비교해서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십자가의 적입니다.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율법주의, 공로주의가 우리 시대에도 있어가지고요. 그게요. 사람을 움직이기가 쉬워요. 야, 너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너 이 정도는 해야지. 근데요, 그거 큰 어떤 오류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점수 매기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기는 하시지만 그거 가지고 남들과 우리를 비교하게 하시 남들과 경쟁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났느냐 질문하지 않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분을 의지할 줄 아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고 그 은혜가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어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 독특한 것이 안디옥 교회 안에 논쟁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이 논쟁 끝에 오늘 15장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안디옥 교회 안에서 문제가 벌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해결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중에 몇 사람, 이 몇 사람 중에는 아마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에 대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아마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들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이거를 질문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이 일을 의논하면서 뭐가 복음이냐,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 율법을 내가 얼마나 잘 지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다 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15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교회 안에는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영적 권위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확신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것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세우신 목사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목사의 권위가 없으면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학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지만 목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서 설교, 교회 안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때문에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영적 권위,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확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영적 권위라는 것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외부에 있는 거죠. 이를테면 목사에게 있고,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당회에 있고, 이를테면 우리 장로교회 같으면 노회에 있고, 권위가 있어요. 권위.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예요. 장로교회. 장로교회는 이를테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있죠. 장로님들이 계신데 저도 장로예요. 저는 설교하는 장로죠. 장로가 여러 명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여러 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늘 듣고 배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세워가려고 교회를 보살피는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전부냐 아니고, 이를테면 장로교회는요 노회가 중요해요. 노회가. 교회 위에 노회가 있어요. 노회 위에 총회가 있죠. 따지면 위에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를테면 우리 교회는, 이를테면 장로교회는 노회의 권위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노회에서 목사를 세워요. 장로님들을 교회가 세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요. 장로님들을 아무렇게나 세우는 게 아니고 노회의 허락을 받아요. 우리 교회가 세례교인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장로님을 더 세우, 그러면 몇 명을 더 세워라, 허락을 받아가지고 장로님들이 공부를 하고 노회 가서 시험을 치고, 그래도 이 장로 고시를 다 통과하신 분들이에요. 시험을 봐서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장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를테면 저는 이제 위임 목사라 그러는데, 왜 위임 목사라고 하느냐면 노회에서 전주 제자교회 성도들을 저한테 위임한 거예요. 저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서 전주 제자교회에 왔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노회 소속인 거죠. 목사는 노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로 전주 제자교회를 위임받아 가지고 전주 제자교회를 목양. 그러니까 교회는요 권위 아래 있는 거예요. 권위 아래 있는 있다. 우리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해서 여러분은 무슨 일이든지 스스로 자꾸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실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질문을 자꾸 해야 돼. 질문.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질문, 질문.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지배를 받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분별하기가 어려우면 예수 오래 믿고 성숙한 분에게 질문해.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일까? 그리고 조언을 또 구하는 거죠. 어떤 중요한 문제는 목사에게 좀 물어도 봐야 돼요. 교회는 권위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위를 의지하는 거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더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더 중요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권위 아래 살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물론 현대사회는 이런 거 싫어해요. 자기가 다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싶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면 행복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세상이 주는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아니에요. 사단은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거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그 뜻을 떠나서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거는 삶을 무너뜨리고 삶을 파괴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권위 아래 사는 법을 계속 배워야 된다고요. 요즘 세상이 뭐 여튼 여러 가지로 좋아져가지고 우리가 줌 기도회도 하지만 영상 예배가 참 좋더라고요. 어떤 이 보면 뭐 여튼 효과적이기도 하고 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여튼 뭐 편찮으신 분들이 예배당에 못 오는데 뭐 영상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나면 여튼 주일 예배 수백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그분들이 다 어디서 왔냐면 저 어디서 뭐 여튼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다 다른 지역에 사는 분인데 선교사님들도 우리 예배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터키의 신익수 선교사님 네 분도 한 번씩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설교 듣고 목사님 설교 들었어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성당 괜찮아요, 영상 예배. 그렇지만 여러분이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될 것이, 리모컨을 들고 예배를 드릴 때 이를테면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은 듣기 싫은 말도 끝까지 들어야 되고 졸면서도 들어야 되고 일어나서 나갈 수 없고 기분 나쁜 말을 할 때도 들어야 되고 그 이 자리에는 뭔가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집에서 텔레비전 앞에서 리모컨을 들고 설교를 들을 때는 듣기 싫고 지루하면 다른 채널로 바꾸고, 그죠? 이 리모컨은 우리를 마치 신과 같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내가 뭐든지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에서 무슨 설교를 들을 때 가능하면 들었으면 끝까지 듣는 게 좋겠어요. 끝까지 듣는. 그렇지 않고 이거를 자기 기분 혹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채널을 자꾸 바꿔가면서 이 목사님 설교가 지겨우면 저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재미없으면 다른 목사님 설교 듣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가 뭘 자꾸 자주 유지하려고 하는 거,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그 장인은 설교는 들은 거죠. 뭔가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있다고 스스로를 정당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태도는 아닌 거죠.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그럽니다. 권위 아래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순종 귀찮은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이 없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모르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해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매인받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자기 기분, 자기 자존심 혹은 자기 확신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예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은혜의 기쁨은 사라지고 아주 불쾌한 그 분노가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예배당을 출입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내면에 가득 차게 됩니다. 인생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주님의 뜻대로만 되어도 충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내면에 분노와 불만이 가득 찬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 신뢰가 가득 차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마지막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 예수님의 뜻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순종할 줄 모르는 사람은 신뢰가 생기지 않아요. 권위를 부인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은 세월이 지나갈수록 내면에 분노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가 어려운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권위 아래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돼요.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주님의 뜻을 받드는 일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 잘 믿고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힘껏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